야고보서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기록하신 분이 야고보인데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느 야고보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미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해서 가장 먼저 순교하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에서 활동하시기도 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분이 주의 동생 야고보인데 주님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주의 모친 마리아가 이 모든 신령한 세계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있었겠지만 그 동생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흉한 소문이 들려서 가족들이 찾아와서 집으로 모시고 가려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을 보면 초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야고보를 비롯한 이 가족들이 믿음의 형제들과 자리를 함께해서 같이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가지게 된 것이 공식적 기록으로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그때부터 주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이 제자들의 무리와 합류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님의 여러 가족들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지켜보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형제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여러 형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야고보가 처음 교회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다음에 이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와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홀연히 떠나면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야고보에게 꼭 알려라 그렇게 부탁하고 떠나는 것을 봐서 그 현장에 야고보가 없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인데 이때 소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는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전체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과 같은 역할을 야고보가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하자 하고 결론 내리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야고보였습니다. 그로 보아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 일하면서 굉장히 경건한 생활에 많이 힘썼고 평생 기도에 기도를 계속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도 철저한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 하고 너무나 엎드려 기도를 많이 했던 것 때문에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져서 나중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말이 교회의 초기 교회 전설 가운데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쨌든 이런 야고보가 주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온 교회가 다 교리적으로 믿음은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행함으로 하는 것 아니다. 이것이 결정되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면서 신자들의 삶에 대한 강조가 많이 부족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윤리적인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거룩한 삶을 동반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느냐, 그런 논리로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강조하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는 지침, 그런 말씀으로 야고보서가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리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그렇게 소개하기보다는 이미 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이 말씀이 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은 1절 말씀 때문인데,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 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인근에 산재되어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전통적인 용어인데,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가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 모두를 상대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로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사방에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분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따르면 분산되기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 대대적인 박해가 생겼을 때 다 분산되게 되는데, 그러 보면 분산된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향과 조국을 다 등지고 천하에 유리하는 나그네가 되어서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던 정말 신앙이 탁월했던 분들이 이 분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아주 근본적인 자세를 몇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1장 말씀에는 대체로 개관적인 말씀들이 많습니다. 첫째가 시험 중에 잘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 시험을 참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한데 그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을 가르칩니다. 시험 많은 시대를 이방 땅에 나그네 되어 살아가던 당시 성도들에게 시험 중에 잘 참는 것 중요한데 그 참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자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세상 자랑 너무 하지 말고 다가오는 시험에 잘 승리하도록 준비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하는 것인데,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14절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지키기 위해 흩어진 사람들이니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욕심, 어떤 세상에 대한 세상의 영화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시험을 면하고 또 시험 중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권고해 줍니다. 세 번째를 강조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22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올바른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듣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 특별히 이 1장 말씀의 후반부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가 감정을 잘 다스려라는 겁니다. 너무 화내거나 불쑥불쑥 성질 부리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사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 살아가는 일에 취약한 모습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후회스럽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될 때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격의 그릇이 추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평화를 해치기도 되고 그렇게 될 때가 많죠. 평소에 늘 이 사람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 끓는 물과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끓는 물이란 잘 관리하면 에너지가 되죠. 예전에는 다 끓는 물을 이용해서 수증기로 배도 움직이고 기차도 움직이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 끓는 물은 그렇게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 관리해서 엎어지게 되면 주변 모든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잘 관리하면 오히려 생산적인 삶의 능력이 되지만 근거 없이 폭발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격의 파탄이 찾아오게 되어서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또 여러 가지 말도 되지 않는 일들 우리가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혈기로 대응하지 말자, 그게 분내고 성내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감정을 잘 다스려 살아가는 절제 있는 삶이 신자들이 가져가야 될 좋은 행위 중에 하나이다고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 가르치는 것은 말조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말을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하고 또 이 말에 실수가 없고 그런 삶을 살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아마 초대교회 때에도 사소한 일들 때문에 말이 실수가 돼서 그 말이 말을 낳고 또 말이 또 다른 대응을 불러오고 그렇게 하면서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작은 불씨와 같다, 그런 뜻에서 말조심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여행객이 버린 담배 꽁초 때문에 났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데, 그 하나의 불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국토를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재민 되게 만들었겠습니까? 작은 불씨란 그런 것인데 야고보는 그것이 사람의 말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삼가하고 조심해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정말 음식에 골고루 잘 쓰여지는 소금과 같이 우리 말의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우선 1장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분노하지 말아라, 감정 잘 조절해라, 말할 때 삼가하고 조심해서 은혜롭고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 전체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우리가 말로 믿는다 믿는다는 것만 가지지 말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 기뻐시게 하자, 그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우리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 기뻐시게 해드리는 귀한 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